화면이 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나오지? 다시 한번. 화면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면 수정. 랜디 로저님, 그레스 박님, 박영진님, 붉은놀님 반갑습니다. 차코노미님 반갑습니다. 현재 13명 시청 중. 벌써 많이 입장해 주셨군요. 조미라님, 우글님, 네. 오늘 첫 번째 곡지는 의사들을 제압해야 한다. 의사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나비스타님 반갑습니다. 화면 각도를 약간 조정하고. 네. 현재 14명 시청 중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에 그러고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엄청 많이 흘러서. 그 강금실 장관과 검사들의 난, 그때 검사들이 보여준 추태, 노무현 대통령에게 뭐 몇 학번이냐, 이런 비열한 질문을 던졌죠. 어휴. 인성이 안된 자들이야. 그런 놈들이 검사를 한다니까 말이 되냐고 잘라야지. 그런 새끼들이 아직도 검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인성이 안 됐어. 평검사들. 도대체 학교에서 뭐 배운 거야? 공부만 했지. 인성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놈들은 동네 반장도 못한 놈들이야. 그런 꼴통들을 검사라고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여간 기본이 안 된 자들. 지금 의사들이 하는 얘기도 그때 그 철부지 검사 놈들, 평검사 놈들하고 똑같아요. 자식들이 인생을 안 살아본 거야. 사회화가 안돼 있어. 사회생활을 안 해본 거야. 평생 뭐 학교나 열심히 다니고 과외 학원이나 다니고 엄마 말 듣고 심부름이나 했지 인생을 경험한 게 없어. 그러니까 초짜들처럼 행동하는 거야. 낙패시간 하는 거죠. 네. 불건놀님, 정미광님, 차코노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500명을 날려버려야 된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 국가기강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불만이 있으면 그 합리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해야지 환자들을 볼모로 잡고 폭력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인성교육이 안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뭉치면 니들이 어쩔 거냐 하고 힘으로 힘대결로 나오려고 하는데 힘대결로 나오려면 국가 100년대계를 위해서라도 힘대결로 밟아버려야 돼요. 민중은 힘을 보여줘야 돼요. 국가가 뭐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국가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전쟁과 내란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검사들이 피 흘려봤냐고. 의사들이 피 흘려봤냐고. 이런 피를 안 흘려본 것들이,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철부지처럼 난동을 부리는 거죠. 일단 제가 볼때 의사 숫자는 무조건 늘리는 게 맞아요. 간호사도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어요. 뭐, 의료수급 문제라든가, 또그 한의사 문제, 의료 일원화 문제,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죠. 의료수가는 조정돼야 되고 그 한의사들을 의사 대접하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한의사가 아니고 한방사죠, 한방사. 의사가 아니에요. 의료인이 아니에요. 의료인은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 이 사람들이 의료인이고 한방사는 젖골사, 암말사, 이발사 이 사람들은 의료 보조인이에요. 그럼 한방사도 의사다 그러면 이발사는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의사였는데 히포크라테스 또 이발사였다고. 히포크라테스의 선수, 그 이발사의 선수야. 이발사 그 이발소에 가보면 빨간색, 파란색, 흰색 그 돌아가고 있잖아요. 동맥, 정맥, 체액 요 세 가지라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니, 이발사들이 우리야말로 진지한 의사지. 우리 2000년 전부터 의사였다고 하고 막 큰소리 치면 한의사들도 뭐 우리는 또 조선시대도 의사였는데 뭐 기득권 인정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발사의 기득권은 어떻게 하고? 이발사는 2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의사였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이 대학분업 때도 의사들이 개소등을 피웠는데 기득권층은 밟아줘야 됩니다. 국가기관을 잡아야 돼요. 엘리트부터 단속을 해야 민중들이 따라오지 엘리트 노동자의 파업에는 관대하게 하는 게 맞고 기득권 세력의 파업에는 밟아버린 게 맞습니다. 이게 국가를 다스리는 요체라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 도와주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견제를 하는 게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일어나 문제라든가 어느 수가 문제 같은 건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잘렸다 하고 파업 구실을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이명박근혜 찍어놓고 이명박근혜 때 뭐 했냐고 최대집. 최대집을 자르고 이야기해야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은 이 성교육의 문제. 아, 이것도 말 많은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게 설득하기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세계일보 기사인데 옷 벗은 엄마 아빠야 재미있거든. 여가부 배포 초등 성교육 서정 논란. 참 피곤한 거야. 성 문제 나오면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아줌마가 막 내가 성 문제 전문가야 구성해 아줌마. 이상한 사람이 막 자기가 전문가래. 웃기고 있네. 내가 섹스 좀 해봐서 잘 알아. 그러고 막 미아리에서 언니가 와가지고 막 국민 여러분 제가 성교육 하겠어요. 막 이런 판이라고. 그래서 말을 꺼낼 수가 없잖아.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있냐고.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상한 언니가 와서 막 내가 성교육 할게. 내가 성교육 전문가야. 막 난리 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대응해도 이상한 아줌마나 뭐 동네 아저씨 뭐 동네 끌렁패 양아치 형님 이런 인간들은 나서지 마. 철학자들이 이런 데 발언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성 문제 나오면 개나 소나 할머니나 막 아저씨나 다 한마디씩 하려고 그래. 섹스는 나도 할 줄 알아. 막 좀 군대 문제라면 내가 전차 좀 몰아봤지 뭐 네가 장갑차 움직여봤나 뭐 네가 비행기 조종해봤어 이 정도 돼야 이제 좀 큰 소리 치고 앉아봐라 내가 한마디 할게 이러는데 섹스는 전 국민이 다 자기가 전문가래. 참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소인배의 권력이진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손하게 틀어지고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모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 좋은 성교육은 뭐냐. 애를 많이 낳는 게 성교육이라고. 그래서 러시아는 옛날부터 이제 애를 많이 낳게 장려해서 19살이면 다 장가를 갔어. 우리나라 지금 30살에 결혼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옛날에 19살이면 다 장가하고 21살이면 다 이혼해. 26살 되면 재혼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정식 결혼이지. 그러니까 19살 때 장가가는 게 러시아의 그 성교육이라고. 빨리빨리 가르쳐가지고 애들, 애를 만들게 해야지. 아기 안 태어나면 국가 유지가 안 되잖아. 국가의 근본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내 자식은 딱 자기 품 안에 끼고 서른 살 될 때까지 마마보이로 만들어서 애를 바보로 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애를 숙맥으로 만들어서 여자를 못 사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을 그냥 아들하고 연애를 하려고 그래요. 연애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는 뭐 첫 섹스, 첫 파티, 첫 그 보고 뭐라는 생리, 첫 사정 이런 걸 막 축하해 준다고.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사정했어. 그럼 아이고 내 새끼 다 컸네 하고 막 용돈 올려준다고. 생리했다고 그럼 막 부모들이 축하하고 축하 파티하고 그런다고.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미국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3년 동안 뭘 연구하고 있냐면 대학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졸업 파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졸업 파티야말로 고등학교 다니는 이유지. 이거라고.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물어봐고 졸업 파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 생각 없어. 안 해. 파티를 안 해. 이게 뭐냐고. 다른 나라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졸업 파티를 안 하냐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학교를 왜 다니냐고. 학교를 다닌 이유는 졸업 파티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야. 대학 다니, 가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는 건 미친 거지. 무슨 대학을 가. 졸업 파티야말로 고등학교 다니는 진짜 이유지. 중학교 다니는 이유는 수학여행 가는 거고, 초등학교 다니는 이유는 봄 소풍, 가을 소풍이고, 그거 다 아냐. 솔직하게 그렇잖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졸업 파티야말로 고딩들의 로망이다. 어떤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아들을 숙맥으로 만들어서 명문대를 가게 만들고, 그러면 15개 가진 마누라가 생긴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고. 근데 이게 좋은 거냐고. 이게 국가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띠라는 놈이, 변희재 같은 놈이 명문대 온다고. 변희재 장가 잘 가서 막, 변희재 마누라가 15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근데 인간의 IQ는 똑같은데, 좀 띠란 사람들은 찌그러져야지, 띠란 사람들이 막 날고기고 활력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진국이 왜 애를 많이 낳냐면, 다 중딩 때, 고딩 때 사고쳐서 그런 거야. 고등학교 교실에 막 임신해서 배가 불러간 애들이 여기저기 다 있다고. 그리고 어떤 애는 막 젖병 들고 애 안고 학교에 와. 그게 선진국의 모습이지. 우리나라는 왜 고딩에 수유실도 없고, 애기 봐주는 사람도 없냐고. 교실에서 애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너무 좀 진도를 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걸 각오해야 돼요. 조선시대라면 15살이면 다 시집가고 장가 가서 꼬마 신랑 뭐 이런 얘기 있잖아. 12살이면 결혼했다고.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 말안 듣는다고 지붕에 던져버렸어. 그래서 꼬마 신랑이 이제 시어머니가 와서, 애야, 너왜 지붕에 올라와 있니? 그러니까, 아, 호박이 익었는지, 수박이, 아니, 박이 익었는지 보겠다고 두드러고 있어. 그러니까 부인이 시어머니한테 혼날까봐 거짓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누라가 신랑을 지붕에 던져버린 거야. 그게 조선시대의 보수통의 모습이었다고. 근데 요즘은 뭐, 내 신랑을 지붕에 한번 던져봤지,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 지붕에 신랑을 던졌다는 사람이 어딨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둘도 좀 까져가지고, 좀 신랑을 지붕에 던지자. 이런 얘기죠. 신랑을 지붕에 한번 못 던지고, 무슨 재미를 사냐고. 그래서, 일찍 일찍 장가를 가고, 일찍 일찍 결혼을 하고, 일찍 일찍 애를 낳고, 그래야 국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만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제, 연애를 못하게 만들어서, 숙맥으로 만들어서, 명문대에 보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도 결혼 안 하게 되고, 결혼해도 이제 여혐 뭐 이래가지고, 뭐, 한남, 여혐, 이게 왜 생겼냐고. 나 연애를 할줄 몰라가지고 속에 분노가 꽉차 있어요. 구라통이 차 있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 화가 나. 왜냐면 여자한테, 일단 여자 앞에만 서도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이 안 나오고, 거절당하고, 여자가 야, 빙신아, 막 이런 식으로 사람 바보 취급하거든. 그러면 막 주눅 들어서. 여자 앞에만 가면 분노가 치밀어, 분노가 치밀어. 솔직하게 말하면 저 솔로들 다 그렇잖아. 여자한테 10번 정도 딱지 맞고 거절당해봐. 난 평생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졸업 파티를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일찍 일찍 성교육을 시키고 섹스를 권장하고 졸업 파티를 하고, 이 자기 아들이 이 여자친구를 집에 끌어들이면 칭찬해주고, 일본 같은 경우는 딸이 남자를 끌어들이는 걸 대비해서 미리 이제 복도를 따로 만들어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창문으로 들어가고 이럴 필요 없이 이 엄마하고 마주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갈수 있다는 거야.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딱 설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이 중학생만 되면 벌써 남자를 집에 끌어들여야 되니까 문을 따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고. 우리나라 왜 배려를 안 해주냐고. 거실이 딱 가운데 있어. 그럼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실에서 가족들이 딱 쳐다본다고. 근데 어떻게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침대에서 자고 가게 할수 있냐고. 이게 벌써 나라가 망한 거야. 이건 너무 앞서간 얘기고, 한국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먹히지도 않아. 어쨌든 우리나라가 살아나려면 인구 멸망 시대에 연애를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는 사회가 공동으로 키우는 것이고, 사회의 공공 자산이지, 내 개인의 사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범죄적인 생각이라고. 교육시키는데 교육비도 국가에서 내고, 교복도 국가에서 주고, 연애도 자유롭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국가가 돌아가지. 안 그러면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우리 친척 집에 있는 여성 백관지, 뭐, 여성 중앙, 뭐, 여성 동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성지. 그 뒤에 보면 섹스에도 쫙 나와. 초등 때부터 다 봤어. 뭐 가정백과 뭐 여성백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책이 이렇게 잔뜩 있어.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섹스에 대한 얘기야. 온갖 책이 다 써놨어.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 성교육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책을 절대로 안 읽는 사람이에요. 야동이든 뭐든 뭐 늘려있는데 독서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 책이나 닥치면 다 읽지. 뭐 불량 도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자세가 안 되는 놈이에요.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한다고. 책이라는 것은 어른 책, 아기 책 가릴 필요 없이 손에 쥐는 대로 그 자리에서 다 읽는 거야. 책을 집에 가서 읽는다. 이런 사람은 책 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책을 손에 잡는 순간 다 읽어야지. 무슨 책을 집에 가서 읽고.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지. 서점에서 선자리에서 다 봐야지. 뭘 집에까지 가져가냐고. 그래서 책장사들이 나한테 책을 못 팔아먹었죠. 왜냐면 책을 잡는 순간 다 읽어버리기 때문에 집에 안 가져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만화책이라든가 뭐 잡지라든가 온갖 것들도 다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한 줄 쓰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안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용해가 되는 거지 어떤 뭐 책에 교과서에 뭐라고 써놨다고 해서 그게 막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머저리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만 잘 되게 하자 이것은 나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국가가 망하기 때문에 사회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다양성을 증대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동을 해야 되고 국가가 그렇게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모든 학생이 명문대 갈 수는 없잖아. 누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로 가야 되고 누구는 지방대로 가야 되고 누구는 일찍부터 연애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범생이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학교 교실에 붙잡아 놓고 있는 게 국가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국가에서 하는 것은 엘리트 수준에 맞춰 있는 거지 머저리 수준에 안 맞춰 있다고. 머저리들은 어차피 그 교과서에 뭐라고 쓰든 안 읽어봐. 제가 볼 때 이거 문제 제기한 사람은 평생 책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책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과서 처음 보고 막 와 문제 있다 그러는 거지. 사방에 책이 늘려 있어. 그리고 초등학생이면 중학생 책을 보고 중학생이면 고딩 책을 보고 고딩들이면 어른들 책을 보는 거지. 초등학생이라고 초등학생 책 본다는 것은 그거는 지체 현상이 지체 현상. 초등학생이면 어른 책 다 봐야지. 이 광범위한 독서와 만화책과 미디어, TV, 뭐 영화 이런 온갖 것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 자식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의 기준으로 교과서를 만들 때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네, 다음 곡지는 나약해진 요즘 젊은이들. 언제 쓴 거지? 25일 쓴 거네. 화요일 쓴 얘기인데. 이게 좀 저번에 조금 했던 이야기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도전정신도 없고 패기도 없고 나약해졌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근데 이게 했던 이야기 같은데 하여튼 이 젊은이들은 이제 기성세대가 알맹이를 다 빼먹고 쪽쟁이만 남겨놓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좀 했던 이야기 같은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나약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젊은이들이 나약해졌을까? 이 젊은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에 가서 길거리에 좀 제대로 된 사람 10명 중에 1명이야. 예를 들면 차렷 해가지고 이렇게 차렷 탈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고 나머지 9명 차렷 그러면 이러고 막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옛날에 학교에 가면 제식 훈련을 해요.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뒤로 돌아가 좌회항자, 우회하고 이걸 왜 하냐 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냥 똑바로 못 서 있어. 야, 똑바로 서 있어, 그럼 막. 아, 이러고 계속 움직여.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으면 그 훌륭한 사람이야. 그 병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냥 말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이 사람 있고 여기 있어 하면 여기 있어야 돼. 그걸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훈련된 병사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여기 이 사람 여기 있는다고. 뭐 최근에 제가 실미도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실미도 병사들은 훈련병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그 뭐 영화에는 뭐 사형수 이런 사람들을 끌고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증언에는 그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을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중정이라고 하죠. 그 당시 중정이 그냥 길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실미도에 박은 거죠.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에 가면 그 실미도 있는 훈련병들이 전부 범죄자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쳤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특공대로 보내면 100% 사고 쳐요. 그러니까 특공대한테 무기를 딱 주고 자 돌격하는 순간 자기 제일 먼저 자기 대장을 쏴버려요. 그게 정상이지. 대장이 돌격한다고 해서 앞으로 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냥 돌격하면 바로 자기 그 명령을 한 사람 쏴버리는 거예요. 월남전에서도 그 미군이 상고한 사례가 2천 건 이상 일어났는데 베트콩을 쏴라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하고 쏴버린 거예요. 저놈이 왜 나한테 베트콩을 쏴라 그럴까? 자기 승진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훈장 받으려고 날 죽이려고 그러잖아. 부하를 죽여야 훈장을 받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속 깨지던 이집트가 안 되겠다. 그때까지는 대학생은 군대 안 보냈어요. 왜? 대학생은 국가의 보물인데 군대 보내서 총알 바지를 쓰면 되겠나? 이래서 그 대학생은 군대 안 보냈는데 사다트가 야, 우리도 이제 대학생 가지고 군대를 해보자 하고 대학생들을 군대에 보낸 거야. 대학생 출신 군인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인이에요. 대학생은 여기 이 사람 여기 있어. 그것만 돼도 정예부대야. 정예부대가 막 뛰어다니고 훈련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정예부대라고. 대부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 한번 이스라엘을 이긴 게 대학생을 군인으로 동원해서 이긴 거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냥 사형수들 막 이런 사람들이 겁대가리 없이 싸움을 잘할 것 같지만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옛날에는 실한 젊은이가 잘 없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라고 하면 상위 1%를 젊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99%는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지. 그래서 요즘 애들이라 하면 엘리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즘 애들 하면 좀 하향 평준화돼서 일베 애들 뭐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애들이 나약해진 이유는 뭐냐면 그 요즘 애들이란 정의가 엘리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대한민국 평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 어디에 있냐면 DC 인사이드에 잔뜩 있어. 구조론 연구소에 온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 상위 0.0001%고 다음에 오는 네티즌은 상위 10%, DC 인사이드는 중간값, 1배는 하야, 밑에 30% 이런 놈들이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말하는 그 요즘 젊은이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라면 요즘 젊은이들을 하면 상위 1%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들은 일단 제대로 서있지도 못해. 그래서 젊은이도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 그룹 숫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백범 선생이 활약하던 1920년대 이때라면 요즘 젊은이라면 글자 아는 사람들, 글자 아는 사람 5%밖에 안 돼. 5%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개나 소나 다 대학을 나오기 때문에 개나 소나 자기 다 엘리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하향평준화돼서 이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그렇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좀 젊은데 나약해진 게 아니고 평균이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정의하는 그 기준이 다르다. 네, 질문에 강경화 장관이 잘못한 걸까요? 이게 아직 설왕설명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문화의 차이로 일어난 사건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 뉴질랜드의 피해자에 사과하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아직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강경화 장관이 잘못한 게 아니고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잘못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성추행했다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게이가 게이를 알아보고 너 게이지 하고 신호를 줬는데 그 사람 게이가 아니었어. 그럼 이게 뭐냐? 이건 아우팅이잖아. 다시 말해서 그 우리나라 외교 관계자가 게이였고 그 뉴질랜드 사람이 아우팅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뉴질랜드 사람이 성범죄자인 거야. 오히려 우리나라 외교관이 밑으로 해야 돼. 물론 이건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그 게이가 게이를 오해하고 치근대다가 게이가 아닌 사람을 게이로 오해해서 게이 아닌 사람이 이 우리나라 외교 관계자를 아우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범죄자냐고. 그냥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이런 걸 가지고 뭐 사과하고 할 그런 단계도 아니고 내가 볼 때 뉴질랜드가 굉장히 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 인종차별적 행동이라고 봅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한테 성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같은 남자끼리 신체접촉을 했다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원래 신체접촉 많이 한다고 우리나라 남자끼리 그냥 엉덩이 때리고 막 어깨 동무하고 발장 끼고 다니잖아 그럼 뉴질랜드에서는 안 그런다고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게이를 오해받는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왜 한국인이 이렇게 게이가 많냐 한국은 전부 레즈비언이고 게이네 막 이러고 있다고 왜냐면 한국 남자들이 막 손잡고 다니고 여자들도 막 손잡고 다니니까 와 한국인 레즈비언하고 게이가 쫙깔렸다 그럼 아니라고 그거는 문화의 차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우팅이거나 아니면 문화의 차이거나 그냥 오해거나 이런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 정상과의 통화에서 언급했다면 뉴질랜드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물론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뉴질랜드가 성추행을 아우팅을 했고 이건 차별주의적인 행동을 성소수자로 공격한 거야. 물론 이제 외교국 관계자가 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근데 한국 남자들끼리는 그냥 술 먹고 추근대고 신체 접촉하고 그런다고 문화의 차이라고.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개수작입니다. 전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밝혀지면 다른 얘기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다음 곡지는 구조론과 철학. 구조론은 이 수학이면서 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구조론 그 자체는 수학이고 구조론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구조주의 철학이죠. 근데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구조주의는 제가 싫어하는 탈근대 사상 바로 그게 진중권이 말한 탈근대가 구조주의라고. 그래서 김동렬의 구조주의와 진중권 구조주의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제가 구조주의란 말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학문의 꼭지점에는 수학이 있고 제 맨 밑에는 사회학이 있는데 그 중간에 심리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뭐 이렇게 계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수학 위에는 구조론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단순해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맨 꼭대기가 제일 복잡해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지만 구조론 게시판에 보면 토론실 그 현강님이 올려놨어요. 두 개의 반지. 두 개의 반지가 이렇게 끼어있어요. 이게 이 존재의 기본적인 모형이다. 여기 이렇게 이제 끼어있으네. 이게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회전이 아니라고. 근데 서로 이 두 개의 링이 서로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장 간단한 존재의 모형이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떤 입자를 딱딱한 공처럼 당구공처럼 생긴 것이 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조론을 보면 첫째는 움직이는 것이어야 되고 둘째는 반드시 두 개라 해도 한 개라면 존재가 성립이 불가능해. 두 개가 서로 싸워야 서로 밀어내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격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서도 이게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딱 깨어질 구조화될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힉스 입자가 충돌해서 굉장히 적은 확률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계로는 이제 양자역학이 발전한 단계로는 공간이 출렁거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딱 끼어버리면 물질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복잡한 구조라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계속 막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막 돌아가면서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물질이라고. 그리고 회전하는 것도 아니야. 회전하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두 개의 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서핀이 있어요. 방향이 있는데, 왜냐면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탁구공처럼 계속 핑퐁을 치는 거야. 그래서 간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치, 그걸 전자구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그 어떤 둘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뉴턴 이전에는 그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거죠.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종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 교회 가서 하느님 아버지하고 믿었죠. 근데 뉴턴은 본인은 그 기독교인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이고 연금술에나 빠져 있었는데, 그 뉴턴의 추종자들이 뉴턴을 추월해서 천장을 뚫어버리고 다른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야, 세상은 알만한 것이다. 세상은 알수 있어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야, 동네방네 사람들 앉아봐라. 내가 답을 알려줄게.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 하고 막 이게 유행이 된 거예요. 개나소나 이게 정답이야.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라고. 자신감이 차여 있었지.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양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좌절해서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우리가 막 신나서 야, 동네방네 사람들아, 날 따라, 날 따라, 날 따라와. 그러는데 그 결과가 막 공산주의, 전체주의, 제국주의, 전쟁 이런 거였다고. 그 좌파든 우파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게 라즈니시, 뭐 히피, 마광수, 류시와 뭐 이런 사쿠라들인데, 그 양반들은 뭐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섹스교를 주장하면서 개판을 쳤죠. 그래서 계몽주의의 폭주도 위험하지만 그 반대로 그 허무주의 폭주도 역시 위험한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근데 그건 이제 20세기고, 21세기 지금은 다시 그 구조론이 나왔고, 인터넷이 나왔고, IT 혁명이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계몽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이제 프리처 하버라고 볼수 있는데, 사람들이 막 진보다 보수다, 막 정의당이다, 막 좌파다 우파다는 다 개소리고, 한방이군요, 한방. 역시 한방이야.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공산주의자인데, 그냥 제가 반공도서를 읽어보니까 공산주의는 과학주의인 거예요. 초등학생 때 저는 과학주의자였어요. 이 세상을 과학이 구한다 하고 나중에 과학자가 되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학을 못한다는 걸 알게 돼서 과학자를 포기한 거죠. 근데 과학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지 나머지 종교 뭐 이런 건다 사쿠라들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믿을 것은 과학밖에 없어. 근데 과학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바로 그게 마르크스주의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이 뭐 물질을 과학화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과학화하자. 이게 제 초등학교 때 아이디어였어요. 왜 자꾸 과학자들이 물질을 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있냐고. 왜 현미경을 자꾸 들여다봐. 사회를 들여다봐야지. 사회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관찰을 해야지. 왜막 물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흙이나 모래, 뭐 흙, 물질 이런 거, 물, 소금 이런 걸막 들여다보고 있어. 그걸 왜 보고 있냐고. 사회를 봐야지. 큰거 봐야지. 왜 작은 걸 보고 있냐고. 그래서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사회를 이렇게 딱 관찰하자. 사회과학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말로 알아주는 과학이다. 사회를 과학화해버리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다. 이게 제 초등학생 때 생각이고. 어쨌든 그 한방을 생각한 거예요. 뭔가 이큰거 한방 나온다. 그래서 그 한방을 누가 했냐? 프리츠 하버가 했다. 그것이 질소와 폭탄의 생산이고 그것이 인류를 구했다. 그런 얘기고. 그 이후도 원자폭탄, 뭐 스푸트니크, 스티브 잡스처럼 한방이 여러 번 있었어요. 독일의 자동차, 일본의 전자,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포드 시스템, 또그 에디슨의 전기, 이런 게 한방이었죠. 그리고 양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도 그런 한방에 대한 이 과잉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한방을 차지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그이 한방에 대한 꿈을 버려라. 한방은 헛된 꿈이다. 이게 진중권의 그 탈근대 사상이고, 서구 구조주의 사상이고, 뭔 소리야? 아직 한방 남아있어. 이게 구조론이고, 우파들은 원자력 발전이 그 한방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고, 좌파들은 뭔 한방이냐? 생태 운동을 해야 돼요. 시골에 와서 자연인이 돼야 돼.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고, 좌파나 우파나 다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방은 뭐냐? 저는 수소경제를 밀고 있지만, 꼭 수소경제가 아니라도 한방이 남아있다. 한방에 대해 기대를 포기하면 된다. 이게 구조론이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르고 가는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그럼 어쩔 수 없어. 지구 온난화 문제도 그래요. 이게 온난화 오르냐 그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어떤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멍청해서 온난화 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같이 이 어긋난 길로 간다. 어깃장을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트럼프도 알아. 트럼프가 온난화를 모를 것 같아. 알고 그런다고. 트럼프는 온난화 이거 잘 됐다. 이거 가지고 지구를 엿먹이자. 이거 가지고 인류를 꼼짝 못하게 목줄을 잡아버리자. 이거라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채워야 되는데 인류란 목에 온난화의 방울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한테 잘 보여 이거라고. 그래서 우파들이 온난화를 몰라서 어긋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일부러 그런다고. 엿먹이려고. 영향 줬겠지 이런 거라고. 일배충 온난화를 못 했는데 일배충들이 원자력의 위험성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다고. 어긋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일단 이제 어깃장을 놓아야 발언권이 생기거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사람들은 삐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이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권력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여기서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무조건 상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한방을 차지하고 힘을 가지고 미국을 제압해야 유류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학의 문제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도구를 다루는 것이 철학이다. 철학이 뭐냐? 그냥 뭐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개똥 철학은 철학이 아니고 약자의 철학은 철학이 아니고 강자의 철학이 철학이지. 일단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아는 게 자동차의 철학이고 나 자동차 운전할 줄 모르는데 그건 철학이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칼이 있어야 사무라이지. 칼도 없는데 난 사무라이인데 그러고 막 나무칼 들고 그러면 안 되죠. 궁수가 되려면 활이 있어야 되고 작가가 되려면 펜이셔야 되고 반드시 도구가 있어야 돼요. 도구가 없으면 닥쳐.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라든가 이런 그 퇴행적인 사상은 도구가 없는 약자의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안 쳐준다. 그것은 환경에 적응이지 환경을 통제하는 게 아니다. 그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도구가 있고 모든 것은 도구에 움직인다. 그 도구가 뭐냐? 엘리트인 거예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르고 간에 그 통제 수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게 옳다, 그러다가 문제할 게 아니야.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의사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예를 들면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지들이 돈 벌려고 올리는 거죠. 근데 옳지 않아. 그것은 부도덕한 일이야. 그러지 마. 이건 진짜 멍청한 거라고.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조져야 돼. 그 사람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데, 재갈을 물리든지 채찍으로 치든지 그게 있어야지. 그게 없는데 말을 안 듣는데 어쩔 거냐고. 그럼 시진핑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시진핑아, 그러지 마. 위구르인을 괴롭히지 마. 남중국해 다 먹지 마. 이런다고 시진핑, 예, 알겠습니다. 위구르인을 오늘부터 안 괴롭힐게요. 티베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럴 리가 없지. 그러면 일베충이냐고. 일베충들이 일부러 애먹이려고 그러지. 우리가, 인류가 시진핑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위기의 본질이라고. 다시 말해서, 온난화가 위기의 본질이 아니고, 온난화, 잘 됐네. 이것도 이제 싹 죽었어. 온난화 덕에 우리가 좀 어깨 힘을 주겠어. 좆대 봐.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정글을 다 파헤쳐서 논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왜 그랬어? 지구촌을 엿먹이려고 그런다고. 이게 문제라니까.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고 온난화를 악용해서 인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고. 온난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셨대. 진짜 문제는 온난화를 무기로 인류를 협박하고 있는 브라질과 트럼프 여러분들이라고.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발언이 옳으냐 그러냐 문제가 아니고 의사가 정권을 만만하게 보고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 물리적 수단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 도구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도구가 있냐 도구를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도구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그 도구를 장악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자동차 고르냐, 그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동차 성능이 좋으냐, 운전 잘하냐, 이게 문제라고. 그냥 자동차는 옳습니다. 아니야, 자동차는 옳지 않습니다. 그럼 바보 같은 얘기 어디냐고. 그럼 멍청한 얘기야.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운전할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래서, 이게 철학이다. 그럼 그 도구가 어디에 있냐?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구조론이라는 거. 왜 그러냐? 그럼 지구를 들어올리려면 어떻게? 받침점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굉장히 긴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부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 막대기를 하나 구해온 다음에 달하고 태양, 아니, 달하고 지구 사이에 그걸 끼워가지고 지구를 한번 들어보자고. 안 돼. 그건 달은 들리는데 지구는 안 들려. 그러니까 받침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어떤 한계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통제할 수 없지만 여기 한계가 더 있으면 요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위나라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렇게 나라가 세 나라가 있으면 균형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도 종족이 세 가지인 이유가 세 가지라 해야 서로 통제가 돼. 두 개가 되면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고 그다음 통제 대상이 있고 통제 대상이 두 개로 존재하는 이게 구조론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두 개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한계가 있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모든 존재는 두 개의 상호작용으로 존재하고 그 안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조를 조작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공이 있다. 그냥 한계가 있잖아요. 무게중심이 있다고. 무게중심을 있기 때문에 회전을 줘서 실밥을 이용해서 야구공을 어느 쪽으로 보내는가 이거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공이 있으면 그냥 던지는 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투수가 손을 이렇게 회전을 주는 데에 따라서 슬라이드가 되고 체인지업이 되고 커버가 되고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구공에는 실밥이 있다. 축구공에도 그 바나나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존재든 반드시 뭔가 내부에 구조가 있고 구조는 항상 둘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사이에 지렛대로 꽂아서 이렇게 제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은 이런 논일 수밖에 없는데 문명이 있고 그 문명의 진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도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논일 수밖에 없다. 진리라는 하나의 도구가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이 뭐냐? 진리를 도구로, 인류 문명이 도구로 삼는다. 그런 뜻이죠. 그 결과가 뭐냐? 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구조론이고, 서양 구조주의는, 서양 구조주의도 비슷해요. 그 구조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구조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김동렬의 구조론은, 아, 저기에 구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구조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찔러넣어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서양 구조주의는 뭐냐면, 구조가 있다. 구조가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도록 놔둬라. 건드리지 말고, 지가 알아서 굴러가도록 놔둬라. 왜냐면 구조가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가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이제 자기 아들을, 저 녀석이 남자 구실을 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 저 녀석도 구조가 있다. 커플이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 알아서 하도록, 연애하도록 놔둬라. 이게 서양구의 구조주의고, 김동렬의 구조로는, 자식과 그 여자친구 두 명이 있으니까 사이에 끼어들어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 이제 빵점 맞으면 여자친구 못 만나게 할 거야. 휴대폰 압수! 막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개입을 해서 통제할 수 있다. 이게 구조론이죠. 그래서 구조론은 항상 그 도구 위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A와 B 사이에는 그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둘 사이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요. 요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야. 요 간격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이 간격을 이용해서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가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군대에는 장교단이 있고 사회에는 엘리트가 있고 자동차는 핸들이 있고 항상 통제할 수 있는 뭔가가 반드시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좋은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강자의 철학이 별게 아니고 도구가 있으면 그게 강자예요. 어사인데 왕진가방이 없다. 무사한데 칼이 없다. 사격선수인데 총이 없다. 이러면 안 되죠. 반드시 도구가 있고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 도구 중심의 사유를 하는 게 강자의 철학이고 항상 어디서든 그 도구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도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있으니까 찾아보면 있어요. 시스템 도구라는 거죠. 근데 시스템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야 돼요. 도구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부족민을 상대로 하더라도 그냥 아,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족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딱 간다면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 모아놓고 막 아, 여기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절대 말 안 들어요.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말을 듣냐. 족장을 찾아가서 그 족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족장한테 예의를 갖추고 대하면 족장이 어깨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족장이 내 부하를 쓰시오 하고 이제 사람을 붙여줘. 그럴 때마다 이 족장하고 계속 관계 개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진짜 족장이 없어요. 다 가짜 족장이야. 그래서 그 족장이 권위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족장이 돼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비루테 갈디카스인데 인도네시아의 그 오랑우탄 연구하러 갔는데 그 사람은 인류학을 배웠기 때문에 아, 인도네시아 정글에 가면 족장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가짜 족장이 많기 때문에 진짜 족장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족장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기 권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잘 봅시다 하면 안 되고 넌 해고야 하고 막 혼을 내고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줘서 그래야 오히려 그 족장이 어깨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족장하고 그냥 악수하고 그냥 웃고 다니고 막잘 봅시다 이러면 비웃는다고 권위가 떨어져요. 오히려 너 족장 나 이렇게 어디 갔어? 한번 보자! 이렇게 큰소리 빡빡 치면, 와, 저 사람 뭐 있나 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박살해. 그러고 막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걸잘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족장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백인들이, 야, 비루테 갈디카스 저 사람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족장질하고 있다. 아, 타락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는 족장이 아니면 뭐든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 아프리카를 돕겠다면 뭐 난구 빠서 헌옷 갖다 주고 막 우물 파주겠다 그러고 막 굴렁쇠 물통 갖다 주고 이럴 게 아니라 족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그 족장이 삐뚤어지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일단 그 족장을 제압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족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 그리고 자기한테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가끔 그 족장이 기어오르면 한방쭉 패가지고 조져버려야 돼. 그러면 음해기죽하고 이제 오히려 막더 신나요. 우리가 생각하면 족장들 겁주면 말안 듣겠지. 그게 아니야. 오히려 말더잘 들어요. 권력이 있다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권력을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권력이 뭘까?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족장 내려와! 그렇구나! 그러면 와 권력이 있나 보다. 아, 뭔가 있어. 포스가 있어. 그러고 막 알아서 기는 거야. 하여튼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 그 구조가 있는데 우리는 그 구조를 찾으려고 안 하고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뭐 굴렁쇠 물통을 갖다 주자, 뭐 샘을 파주자 이런 삽질을 하고 있다고. 그 아무 도움 안 돼. 어차피 그샘 파줘봤자 사용하지도 안 해.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알면 자신감을 가지고 강자의 철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신 65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